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미국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 긴밀히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식에서 중국은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돕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중 합의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미국에 아주 큰 도움이 되어 왔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협력 구상과 관련해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동맹국인 한국도 전적으로 지지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이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15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건의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결의안을 찬성 228표, 반대 19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지난달 18일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28일 만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 소추안 서명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 것이라며 탄핵 소추안의 상원 제출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오는 21일부터 탄핵 심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원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과의 추가 협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협정은 미국 경제와 현 행정부 무역 정책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함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국 노동자와 농민, 가족들에게 경제 정의와 안보의 미래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서한을 낭독하며 이번 협상은 양국이 대화로 이견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화답했습니다. 백악관과 중국 재무부가 발표한 합의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2년간 에너지 540억 달러, 공산품 780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서비스 380억 달러 등 2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1,200억 달러의 구매에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키스탄에 미국 물품을 불법 밀수한 혐의로 미 정부가 5명을 기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피고인 5명이 파키스탄 핵무기 관련 기관에 미국산 물품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수출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국제 비상경제권법과 수출 규제 개혁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5명은 파키스탄과 캐나다, 영국, 홍콩 등의 출신으로 2014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유령 회사들을 운영해 국제적 조달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목적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미국산 물품들을 파키스탄으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납품한 파키스탄 기관은 선진 엔지니어링 연구기관과 파키스탄 원자력위원회로 모두 제재 대상에 오른 곳입니다. 특히 파키스탄 원자력위원회는 순항미사일과 무인항공기 생산을 위해 유령 회사를 통해 미 물품을 조달한 것이 미국에 적발돼 지난 2014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군이 이라크 내 이슬람 무장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 제거를 위한 군사 작전을 재개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15일 이라크군 병력에 대한 훈련 재개를 위한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이전처럼 자주 진행되진 않지만 미군과 이라크군의 일부 합동 작전은 이미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라크와 미국은 지난 3일 이란군 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의 카셈 술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살된 뒤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혁입니다.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리스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15일 남성 중심의 그리스 공화국 정치 체제에서 여성 대통령 후보를 제안한 건데요. 국가 최고 행정법원장인 에카테리니 사켈라 로플루 국가협의회 의장을 새 대통령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켈라 로플루 지명자가 그리스의 미래를 여는 창구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총리가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하고 의회가 승인하는 간선제를 따르고 있는데요. 사켈라 로플루 의장은 대통령 지명을 받아들인다는 발언과 함께 선출된다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이라는 상당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4월 그리스 양성평등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72%가 정치 분야에 더 많은 여성이 필요하고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꺼리면 민주주의에 해롭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에 발표된 유럽 양성평등연구소의 또 다른 조사에서는 양성평등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그리스가 약 51점으로 유럽연합 EU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여성 대통령 지명은 그리스에서 성평등과 관련해 변화가 일고 있다는 반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1도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차 6도에서 영상 4도, 함흥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청진 지역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마르티나 맥브라이드가 부릅니다. 이 곡은 모든 여성들을 위한 노래예요. 물러서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꿈꾸는 여러분 모두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요. This one's for the girls. 첫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힌 가운데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2047년 이후에도 한나라 두 체제, 즉 일국 양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 내각이 총 사퇴를 선언했군요.
그렇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15일 자신을 포함한 내각 전원이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내각이 대통령에게 모든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사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메드베데프 총리가 갑자기 사임을 발표한 배경이 있겠죠?
네, 사임 발표가 나오기 몇 시간 전에 푸틴 대통령이 연례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개헌을 제안했는데요.
네.
대통령 연설이 끝난 뒤에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과 강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헌이 이뤄지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권력 균형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면서 사임할 뜻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우선 하원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자문회의를 헌법에 명시해 공식적인 권한을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치 체계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을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푸틴 대통령 연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Перед Россией стоят прорыв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задачи, и в их решении значим вклад.
네,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모두의 기여가 중요하다면서 이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모두가 함께 할 때 더 나은 삶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서 하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특히 관심을 끌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원이 러시아 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나 내각 불신임 등을 결정하는데요. 기존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총리 임명권을 가진 하원 기능을 강화해서 총리한테 권력이 더 가도록 하는 조처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두 번까지만 가능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도 같은 사람이 두 번 넘게 대통령직을 맡아선 안 된다는 헌법 조항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죠.
맞습니다. 지난 2000년에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2008년까지 두 차례 4년 임기를 지낸 뒤에 연임 제한 조항이 있어서 총리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대선을 통해서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었죠. 그리고 2018년 3월 대선에서 또다시 이겨서 4기 집권에 성공했는데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 임기가 현재 2024년까지입니다.
이제 몇 년 후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기 위해 임기 제한 규정을 또 바꾸려 할 것이란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대신에 하원 권한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렇게 대통령에서 의회 쪽으로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총리의 사임은 수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메드베데프 내각과 함께 이런 것들에 감사와 만족을 나타낸다면서 내각 사퇴를 수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총리에겐 신설될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총리가 아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메드베데프 총리가 푸틴 대통령이 총리로 물러나 있던 지난 2008년과 2014년 사이에 대통령직을 맡았었고요. 푸틴 대통령이 2012년에 재직권하자 총리로 자리를 바꿔서 지금까지 재직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드베데프 총리가 최근 부패 연루 혐의로 인해서 야권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차기 총리는 정해졌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총리 후임으로 미하일 미슈스틴 국세청장을 지명했습니다. 러시아 하원이 16일 미슈슈틴 지명자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경제 전문가 출신이 이 미슈슈틴 지명자는 지난 2010년부터 국세청장을 맡아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개헌 의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네, 장기 집권에 따른 국민들 피로감과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켜보려는 노력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24년에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도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계획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는데요. 야권에서도 2024년에 가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 행정장관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눈길을 끄는 발언을 했군요.
네, 홍콩 행정수반이죠. 이 캐리람 행정장관이 2047년 이후에도 일국 양제, 즉 한나라 두 체제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람 장관이 16일 홍콩 의회격인 입법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국 양제 원칙이 2047년에 종료되나 보군요.
맞습니다. 지난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이 반환되면서 중국과 홍콩이 지금 한나라 두 체제로 가고 있는데요. 국가는 공산체제인 중국에 속하지만 향후 50년 동안 중국의 현 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시한이 오는 2047년인데요. 이날 입법회의 한 의원이 홍콩 젊은이들이 2047년 이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자 람 장관이 일국 양제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람 장관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네, 일국 양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행한다면 2047년 이후에도 아무 변화 없이 순조롭게 이 정책이 유지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람 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오해로 젊은이들이 일국 양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해치려 한다면 그들 스스로 걱정하는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가 바로 이 일국 양제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6월 이 범죄인 인도범한 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돼서 현재 이 반정부 민주화 시위로 확산했는데요. 시위대는 중국 정부가 송환법을 도입해서 일국 양제를 무너뜨리고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송환법 공식 철회만 수용이 된 거죠?
네, 송환법만 철회가 되고 나머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홍콩 당국의 입장입니다. 람 장관은 이날도 시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벌이는 대신에 홍콩 사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검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람 장관이 입법회를 찾은 현장에서도 항의 시위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5대 요구 즉각 수용, 캐리 람 장관 사퇴 등 구호를 외쳤는데요. 결국에는 강제로 퇴장당했습니다.
홍콩 사태가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은 시위대를 여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위대는 이 미국 연방 하원과 상원이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환자가 대거 발생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환자가 나왔군요.
네, 일본 후생노동성은 가와가나현에 있는 30대 남성 한 명한테 폐렴 증상이 나타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확진됐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다가 폐렴에 걸린 겁니까?
네, 이 남성이 최근에 중국 우한에 다녀왔는데 후생노동성 측은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감염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폐렴에 걸린 사람은 일본에 사는 중국 사람입니다.
최근에 우한에서 폐렴 환자가 많이 발생했죠?
네, 41명이 폐렴 증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정부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 폐렴에 감염된 사람들은 모두 우한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일을 하거나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폐렴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서 사망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한 명이 숨졌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 사망자가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폐렴 환자도 그럼 우한 수산시장에 다녀온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우한에 가기는 했었는데 이 수산시장에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난 3일에 처음으로 고열 같은 폐렴 증상이 나타나서 6일 일본으로 돌아온 뒤에 바로 동네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열이 내리지 않자 10일에 다른 병원으로 가서 입원했는데요. 이 병원에서는 이 사람 폐 엑스레이 사진을 검토하고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같은 날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자가 우한에 있을 때 수산시장에 가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서 폐렴에 걸렸다는 말인가요?
네, 아마 다른 곳에서 이 폐렴 바이러스 감염자에게서 이게 옮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본 보건당국은 이 감염자가 일본 안에서 접촉한 사람들 상태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감염자는 퇴원해서 지금 집에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주변 나라들이 폐렴에 긴장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새로 발생한 폐렴이 혹시나 이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일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에 특히 중국 남부에서 시작된 사스가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까지 퍼졌었죠. 당시에 네. 전 세계적으로 8,000명 이상이 사스에 걸렸는데 이 가운데 77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 약 4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어서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다시 폐렴 환자가 대거 나오자 사스나 메르스가 재발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폐렴으로 밝혀져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한편 일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태국에서도 한 60대 여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이 모양이 태양 외곽 붉고 둥근 길을 띠를 뜻하는 코로나하고 비슷하게 보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인간 외에도 소나 고양이, 개, 박쥐 등 포유류와 조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에 감염되면은 두통이나 인후통, 기침을 동반한 감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장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국 안에서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음력설을 앞두고 신종 바이러스 전파가 더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게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인 만큼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요. 외출 뒤에는 꼭 손을 씻는 등 청결과 위생에 신경을 쓰고 또 마스크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보건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상원이 접수했습니다. 이로써 탄핵 심판 관련 절차가 시작됐고요. 탄핵을 촉발한 우크라이나 원조 보류가 위법이었다고 회계감사원이 밝힌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 지역 당국이 난민 수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법원이 일시 중단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했군요.
네, 상원이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하원으로부터 공식 접수했습니다. 소추위원 대표를 맡은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이 상원의원들 앞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내용을 낭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hich have been preferr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gainst Donald John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미합치부 대통령 도널드 존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됐고 이에 따라 상원에 제출한다는 얘긴데요. 상원은 16일 곧바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어떤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나요?
네, 이 탄핵 심판의 재판장을 맡을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이 배심원에 맡을 상원의원들의 선서식이 열렸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To escort the Chief Justice into the Senate chamber, I ask that the presiding officer do so now.
The chair, pursuant to order.
네, 이 대법원장이 상원 회의장에 출석하도록 인도하길 요구한다는 말인데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이미 상원에 와서 이미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또 전날 15일부터 준비 안건을 처리했고요. 또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가 관련 협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협의한 겁니까?
네, 맥코넬 공화당 대표와 적시모 민주당 대표가 탄핵 심판의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담은 서한의 공동 서명에서 의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아울러 예외 규정도 발표했는데요. 재판에서 배심원 역할을 할 상원의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하고 또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양당 대표 공동 서한과 예의 규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네, 탄핵 심판 일정 진행에 집중도를 높이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회의장에서 손전화를 사용하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요구했고요. 의회 보좌진의 회의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또 방청석 참관도 입장권을 발부해서 관리하는데요. 현장 취재를 원하는 언론 종사자들도 각 의원실 등을 통해서 사전에 비표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행동수칙에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까?
네, 뭐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심판 진행 규칙들을 담은 결의안 표결 등을 거쳐서 실제 재판은 다음 주에 개시할 예정입니다.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21일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앞서 발표한 바 있죠.
탄핵안이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한 게 지난달 18일이었으니까요. 거의 뭐 한 달 만에 상원으로 송부한 겁니다. 그동안 증인 채택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심판을 우선 시작하고 증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공화당 입장이 부딪혀서 계속 지체됐던 건데요.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대선 국면에서 탄핵 카드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을 끈다고 비판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결국에는 이 탄핵안을 빨리 넘겨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나왔죠.
상원에 송부된 탄핵소추 결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이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권력 남용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의 현지 행적 조사 등을 요구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했던 혐의고요. 의회의 방해는 이 탄핵 조사에 대통령 측과 행정부가 일절 협조하지 않아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대원칙을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탄핵 심판을 받게 된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뭐 탄핵할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탄핵을 가리켜서 이 농간이다, 이 호흡스라고 15일 말했는데요. 이날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위해 백악관에 모인 상원의원들에게 그들 이 민주당이 농간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가 대처하도록 하자고 언급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뭐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상원에서는 이 소수당이긴 때문인데요. 상원의원 100석 중에 이 민주당과 무소속을 다 합쳐도 47석에 불과합니다. 아, 그런데 탄핵안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는 제적의 3분의 2, 그러니까 67표인데요. 민주당과 무소속이 전원 찬성 투표를 한다고 해도 20표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20명 이상 이 탄핵 인용에 투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정가와 언론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원조금 집행 보류가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왔군요.
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집행할 예정이던 군사 원조금을 백악관 결정으로 보류시킨 것이 위법이었다고 회계감사원 GAO가 밝혔습니다. 16일 공개한 9쪽짜리 보고서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유와 직접 연결된 일이어서 이 상원의 탄핵 심판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우선 회계감사원 GAO가 어떤 조직입니까?
네, 연방정부의 자금 집행에 관한 모든 사무를 감독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초당적인 기구입니다. 이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감사와 평가 그리고 조사 업무를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회계감사원이 이번에 보고서를 낸 우크라이나 원조 보류가 어떤 일이었는지 돌아볼까요?
네,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의 현지 행적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전후해서 우크라이나에 집행할 예정이던 4억 달러 가까운 군사 원조를 보류하라고 이 백악관 당국에 지시했고요. 실제 국방부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보내려던 원조금이 보류됐다가 나중에 논란이 불거진 뒤에 집행된 사실이 밝혀졌죠.
이런 조치가 왜 위법이라는 겁니까?
네, 이 관련 법규는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의회가 제정한 법률 위에 두도록 용인하지 않는다고 회계감사원 측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규의 근거에 집행할 예정이던 원조금을 대통령 판단으로 보류시킨 행위는 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관련 법규는 어떤 걸 가리키는 건가요?
네, 이 지출거부 통제법 ICA를 어겼다고 이 회계감사원 측이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OMB, 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정책적인 이유로 원조금 집행을 보류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출 거부 통제법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예산 집행 거부 사안을 관리하는 법령인데요. 의회가 승인한 자금 지출을 행정부 각 부처가 보류하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 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예산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회계감사원 보고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뭐 박약관 측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회계감사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직접 냈는데요. 회계감사원이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면서 스스로를 언론의 논란 속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의 말은 당시 원조를 보류했던 게 위법이 아니라 정당한 조치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관리국은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맞추는 동시에 법을 지키면서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납세자들의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배정된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우크라이나 사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독립기관인 회계감사원이 폭발력 있는 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민주당 측에서 평가했습니다. 크리스 벤 할렌 상원의원이 16일 언급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으로 우크라이나 안보 원조를 보류했던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할렌 의원은 지난달 회계감사원에 이 보고서 작성을 요구했던 당사자입니다.
회계감사국의 이번 판단이 탄핵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뭐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요 언론이 내다보는 중입니다. 한편 이 회계감사국은 사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후속 조치를 진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군요.
네, 주정부와 각급 지역 당국이 관내에 정착하려는 난민들을 거부할 수 없다고 연방판사가 결정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미 연방지방법원의 피터 메시트 판사는 15일 관련 소송 예비 판결문에서 탈법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해당 조치를 일시 집행 정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지역 당국이 난민 수용 개시에 관해 연방 국무부에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조치입니다.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난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에서 난민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시행됐던 겁니다.
행정명령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이 난민을 수용하려는 지역 당국은 21일까지 사전 동의서를 내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이 동의서를 낸 지역에서만 이 난민이 정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동의서를 내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까?
네, 이 텍사스 주정부가 동의서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지난주 마이크 폼페어 국무장관에게 관련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서 에버트 주지사는 무너진 연방 이민 시스템 때문에 불균형적인 이민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2020 회계 연도에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방판사는 이 조치가 왜 탈법적이라고 본 건가요?
네, 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주정부와 지역 당국의 난민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유권 등을 보장한 미국 헌법에 반한다고 이 메시트 판사가 밝혔는데요. 따라서 대통령 행정명령 시행 이전 40년 동안 발전해왔던 난민 재정착 사업은 미 전역에서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룬 이유가 뭡니까?
네, 행정명령 발동 직후 이민단체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지난해 11월에 접수한 소장에서 해당 행정명령이 난민 수용과 재정착에 관한 법적 절차의 기반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미국에서 새 삶을 일구려는 수많은 난민을 위협하고 난민을 가족으로 둔 미국 내 거주자들에게도 막대한 짐을 지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결정에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백악관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스테파니 그리시엄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성명에서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전국의 연방 지방법원 판결이 미쳐 날뛴다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런 또 하나의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표현으로 사법부를 비난했죠.
일시 집행 정지가 되는 건데요. 언제까지입니까?
네, 뭐 소송이 결말이 날 때까지로 집행 정지 일자를 명시했습니다. 뭐 따라서 구체적인 시점을 뭐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공판에서 행정 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탈법적인 조치라는 판단이 유지된다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숨쉬는 공기이자 내게 필요한 모든 거예요. 당신은 내가 바라보는 빛이에요. All that I need 들어보시죠. 보이존의 노래입니다.
playing a game, had no one else but myself left. have to blame. You came into my world. No diamonds or pearls could ever replace what you gave to me, girl. Just like a castle of sand, girl, I almost lost it right out of my hands. And just like a flower needs rain, I will stand by your side through the joy and the pain.
You're the air that I breathe, girl, you're all that I need. And I wanna thank you, lady. You're the words that I read, you're the light that I see. And your love is all that I need. You're the air that I breathe, girl, you're all that I need. And I wanna thank you, lady. You're the words that I read,
words that I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이달 20일은 미국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킹 목사의 업적을 기리는 연방 공휴일입니다.
킹 목사의 생일은 1월 15일인데요. 그때에 가까운 1월 세 번째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의 날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킹 목사의 생애와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미국 수도 워싱턴의 포토맥 강변에는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킹 목사의 석상과 함께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그의 유명한 연설문 일부도 새겨져 있죠.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우리의 후손들이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고 연설했습니다. 25만 명이 넘는 군중은 킹 목사의 연설에 감격하고 열광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수백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미국의 인종평등에 큰 진전을 가져다 준 비폭력 민권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29년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침례교회 목사였고 어머니도 매우 신앙심이 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불과 15살에 대학에 들어갔을 정도니까요. 그가 다닌 학교는 애틀란타에 있는 무어하우스 대학이었습니다. 남부의 흑인 명문대학이죠.
마틴 루터는 1948년 무어하우스 신학과를 졸업하고 펜실베니아에 있는 크로저 신학대학에서 공부합니다. 이때 인도의 무저항주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의 철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킹 목사가 비폭력 투쟁을 원칙으로 한 건 바로 이 간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었죠. 이어서 보스턴 칼리지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 무렵 마틴 루터는 보스턴에 있는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라는 음악대학에 다니던 코레타 스콧이란 여성을 만납니다. 나의 부인으로 적합한 모든 것을 가진 여성이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흠뻑 빠졌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결국 결혼을 합니다. 스콧 여사는 일생 동안 남편과 함께 민권운동의 동반자가 됩니다.
1954년부터 킹 목사는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침례교 목회를 시작했는데 평소 흑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이 시정돼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몽고메리의 시내버스 좌석 문제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그곳의 버스는 백인이 앞에 앉고 흑인은 뒤에 앉아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흑백 공용석이 있었는데 그것도 앞에 백인 자리가 모자라면 흑인은 그 자리도 백인한테 내줘야 했습니다.
1955년 12월 어느 날이었는데요. 재봉사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던 로사 팍스라는 흑인 여성이 중간석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백인 승객이 올라타자 운전사가 팍스 여인에게 백인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팍스 여인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노라고 하며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팍스 여인은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그것은 운전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항의였다고 회고했습니다.
Let him know that this was a protest against being mistreated and I did think I was.
결국 팍스 여인은 법을 어겼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사건이 보도되자 전국적인 관심이 알라바마에 집중됐습니다. 킹 목사를 비롯한 이 지역 흑인 지도자들은 그 같은 부당한 제도를 흑인 사회 전체가 합쳐서 제거해야 된다고 결의를 합니다.
킹 목사는 몽고메리시의 버스 제도에 항의해 우리 흑인들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몽고메리의 버스 탑승을 거부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We the Negro citizens have decided not to ride the buses in Montgomery.
흑인들이 많이 사는 남부에서 인종분리 제도에 대해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버스 보이콧 운동을 주도한 킹 목사는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 살해 위협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에 관한 유언비어도 난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로 당국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백인들은 버스 보이콧가 곧 시들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버스 거부 운동은 장장 382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로 결판이 나죠.
1956년 미국 대법원은 몽고메리 시내 버스 시스템의 인종분리 제도는 불법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킹 목사와 그의 동료들의 투쟁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킹 목사는 더 이상 조용하게 살 수 없는 인물이 됐습니다. 킹 목사는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명인사가 됐고요. 수많은 집회에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후 미국 남부 여러 곳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줄을 이었는데 그런 운동도 모두 나가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이런 민권운동은 급속도로 번져 남크리스찬 지도자 대회라는 조직이 탄생했고 그 회장에 킹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민권운동이 확산되면서 폭력 사태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흑인 운동가들은 자주 구타를 당하고 체포됐습니다. 때로는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은 1963년 엘라베마주 버밍햄에서 벌어진 시위였습니다. 시위대는 식당이나 학교에서 흑백을 분리하지 말고 흑인에게도 일자리를 주라고 요구하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때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개를 풀어 위협하며 폭력적인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충돌에서 여러 사람이 체포됐는데 곧 풀려나기는 했지만 킹 목사도 체포됐습니다.
민권운동 단체들은 버밍햄 시내에 상점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운동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운동은 국제적인 뉴스가 됐고 백인들은 민권운동가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버밍햄 승리는 민권운동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이 버밍햄의 승리가 중요했지만 뿌리 깊은 흑백 차별이 모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킹 목사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킹 목사는 흑백 차별 반대 운동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시위를 추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곳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대행진이었습니다. 1963년 8월 벌어진 이 행진은 약 25만 명이나 되는 군중이 참가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킹 목사는 바로 그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다는 연설을 한 것입니다.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언젠가는 알라바마에서도 어린 흑인 소년과 소녀가 백인 소년 소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형제와 자매로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다고 킹 목사는 역설했습니다.
1964년 드디어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민권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인종분리나 인종, 피부색, 종교, 성 또는 민족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을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인권운동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킹 목사는 그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Is a profound recognition that nonviolence is the answer to the crucial political and moral questions of our time.
킹 목사는 수상 연설에서 나에게 이 상이 주어진 것은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정치적 도덕적 질문에 비폭력 운동이 해답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964년의 민권법은 투표권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은 투표와 관련돼 인종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1968년에 나온 평등주택법은 거주 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용자 등에서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킹 목사는 그러나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불행하게도 1968년 4월 4일 그는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제임스 얼 레이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Dr. Martin Luther King, the apostle of non-violence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has been shot to death in Memphis, Tennessee.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불과 39세의 젊은 나이에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려놓은 밑거름에 힘입어 2009년에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까지 등장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값지게 사느냐라고 역설했던 마틴 루터 킹. 그는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이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하이 가이즈, 에벨린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치적 성향을 나눌 때 좌파, 우파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요. 둘과는 조금 다른 중도 우파, 중도 좌파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도 우파는 좌파와 우파 중심에서 우익 쪽으로 약간 기운 정치적 성향을 뜻하는데요. 오늘도 VOA 기사를 통해 이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Former U.S. Ambassador to Pakistan Richard Olson says there is room for growth when it comes to bilateral ties.
There are certain parallels between the two individuals. They're both sort of right of center in their political context.
They're both sort of right of center in their political context. Right of center. 직역하면 중심에서 right, 우측, 즉 중도 우파를 가리키는 오늘의 표현입니다. Right of center means having views that are between the center and the right in politics. Right of center. 우익은 아니지만 중도적 견해에서 우익 쪽으로 약간 기운. His views are right of center. 같은 맥락으로 중도 좌파죠?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Former U.S. Ambassador to Pakistan, Richard Olson. 리차드 올슨 전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는 says there is room for growth. Room for growth.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bilateral ties, 양국 간 관계가 여기서 양국은 미국과 파키스탄을 뜻하죠. 올슨 전 파키스탄 주재 미 대사가 말합니다. There are certain parallels, 일정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Between the two individuals,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사람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칸 파키스탄 총리를 말하죠. They're both sort of right of center. 그들은 일종의 중도 우파적 성향을 띱니다. In their political context, 정치적 맥락에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Former U.S. Ambassador to Pakistan Richard Olson says there is room for growth when it comes to bilateral ties.
There are certain parallels between the two individuals. They're both sort of right of center in their political context.
오늘의 표현 중도 우파, right of center, 중도 좌파, left of center 배워봤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Live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캐리 언더우드의 Something in the Water. 분명 물에 특별한 게 있었던 거예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merica.